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면서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덩어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뭐 지금 당신의 몸 곧 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상징적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예수님 자신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희생된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떡,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 즉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이 먹는 사람의 살이 된다는 의미에서 떡과 사람이 하나로 일치되듯이 예수님의 살 곧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잔치를 정말 당신의 최후의 그 삶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념하라는 단어는 아남네이스라고 하는 명사형이 쓰였는데 기억 또는 기념물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데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바처럼 예수님의 살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찬식의 기원과 목적이 분명해진다고 보는데요. 성찬식의 목적은 뭐 1년에 몇 번 교회가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억을 되살려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선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여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마땅한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만찬 도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시고 자신의 재림식까지 이를 기념토록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성만찬 예식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단순한 애찬식 정도의 감사의 예전으로 지켜왔으나 중세를 거치면서 교리적이며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어서 성만찬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나중에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교리적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의 주장은 화채설로서 선찬식 때 성도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가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켈빈이 주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카톨릭 측의 화채설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 그 의미를 와전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식이 나름대로 뭐 이제 사제들이 이제 캐톨릭 쪽에서 보면 사제들이 입에다가 넣어주고 또 포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사제만이 대피로 해서 마시는 그러한 모순까지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성만찬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져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잔은 유월절 식사 중에 마시게 되는 네 잔 중 식사 후에 분배되는 마지막 잔으로 보여지는데요. 잔은 단순한 그릇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 속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된다는 묘사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누가는 여기에서 새로운이라는 표현으로 모세의 계약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을 구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로지 당신이 흘리신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는 새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성찬 예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기념하고 체험케 하는 것이 되겠죠.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암시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대립되는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절에서 언급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로 세운 계약이 지금부터 언급되는 배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약속은 배반자를 제외시킨다 하는 말이 되겠죠. 22장 22절이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의 행위가 이미 예정된 일이었음을 뭐 우리가 앞절에서 본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암시하신 후에 이 22절에서는 당신의 고난이 또한 예정된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표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표현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또 보시면 작정된 대로 가거니 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난이 변명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배반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예측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한 대로 의연히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가 표현된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23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본 23절은 예수님께서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 어느 누군가가 배신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혼란이 온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2명의 제자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중 누가 배반할지 그 배반자를 찾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논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4절 볼까요?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크냐 이 다투는 죄를 범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에 비춰볼 때 이 세속적인 욕망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속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아마도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는 만찬 석상에 앉은 자리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며 다투는 제자들, 그 앞부분에서 우리 찬양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의 예를 들면서 교훈을 베푸십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그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최상의 군주로 행세하는데 그런 데서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하는 거죠. 그들,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라, 그러니까 유에르게테스 혹은 소테르, 이 말은 곧 은인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주인 자신들이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을 지배하려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타인을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로 평화에 또 그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바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섬김의 동기는 섬기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섬김을 받는 자의 인격이나 섬김으로 인한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이 되기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봉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그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이 구절은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공생의 활동을 하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고생을 격려하고 계신 거죠. 24절에서도 묘사되었듯이 제자들의 여러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을 가리켜 자신의 모든 시험 때에 함께 해준 고맙고 장한 제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터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자들로 인정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들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시험이란 유혹이란 단순한 의미보다는 공생의 기간 동안 겪어온 수많은 위험들 또는 고통과 시련들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되어지는 2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한과 과업을 넘겨주기 전에 그 권한과 과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국가 구성 요소인 영토적인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통치적인 개념 즉 왕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영토적인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물론 이 왕권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권을 지상에서 받았으므로 이미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위협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 내용에 대한 보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온 그 권한과 위기가 제자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위임을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위임이 하나님의 위임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 건설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선포 활동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뒤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30절 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 예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5절로 29절에서 섬기는 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반면 이 30절에서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제자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데 여기서 내 나라는 그렇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종말적 심판의 때에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라고 언급하는데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변혁될 새 세계 곧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16절에서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는 예수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해방과 또 구원의 유월절 축제라는 생각을 갖추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열두 보좌라고 말함으로써 열두 제자가 모두 참여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리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느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누가는 배반자 유다의 자리를 포함시킬 수 없어서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지 보편적 의미로 이해될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즉 열두 지파는 곧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통치 구조의 변혁입니다. 즉 25절에서는 나름대로 통치 구조는 사라지고 26절에서 언급된 형태의 통치 구조가 실현되어서 새로운 그 세계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통치는 종말 때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섬기는 통치가 확장되어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고 서로 간에 즐거워서 서로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간다면 이 같은 형태의 통치는 종말의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넘치는 통치자가 확장되어 가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